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앉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앉고 계시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클리프이고요. 교회 미니스터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교회에서 한것 중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천천히 말씀을 받던 것이 되게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좋은 생각을,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번 부활절 시즌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흥미를, 같은 재미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초대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그 초대장은 그냥 뭐 굿프라이데이랑 부활절이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리려는 용도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분들을 초대하려는, 초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에다가 부활절과 굿프라이데이에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이 초대장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뭐 저녁에 초대하시고 집에 초대하셔서 이 초대장을 가지고 굿프라이데이와 부활절에 주말에 교회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5절에서 41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전 한 1절부터 35절까지를 잠깐 예약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설교 나눴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11절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육체적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의미 없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냥 거짓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활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활기를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의 육체, 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몸의 부활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도움이 될 만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라고 할수 없겠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 버림받아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개의 정확한 정보를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누구에 대해서 버림받는지 죽음당하고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언제 부활하시는지 다섯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은 5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5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500명의 목격자를 꾸며낼 이유가 없었겠죠.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가 당시 교회들에게 널리 전해졌다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외의 진술들을 알수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 루시엔, 탈루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역사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교양이 없고 뭐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들의 1세기 그리스 사람들의 유산을 보면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막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어떤 공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꽤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인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2절에서 34절까지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죽은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일시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죽음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35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은 이 부활한 육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부활한 육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한 육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하나님 창조의 다양성, 의도성, 창의성을 이해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화로운 육체의 이해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동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유익이 우리 안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육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할때 굉장히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할까요? 1세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거를 꼭꼭 꼭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에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상겨주기를 원한다. 왜 복음을 상기시켜야 되죠?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천천히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과 경험했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이 사라지고 이 열정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곤 하죠. 교회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까먹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우리는 잃어버리는 사람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까먹는다는 사실 자체조차 까먹는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적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쇼핑 리스트, 코스코에서 살 거를 이제 쇼핑 리스트를 줬어요. 그래서 저와 제 딸이 이제 코스코에 가서 물건 샀습니다. 딱두개 사라고 그랬대요. 아니구나. 레몬과 뭐몇 가지 사라고 했는데 코스코에 들어가자마자 오, 저기 엄청 좋은 게 있네. 리스트에 없는 것이죠. 저기 우리 콘도에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두 개만 사러 갔었는데 여섯 개를 사러 왔다는 것이죠. 쇼핑 리스트를 장볼 거 리스트를 가지고 갔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샀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메시지를 까먹으면 부활한 몸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장애물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주고요. 요한 4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서로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시고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 여러분 들으세요. 알으셔야 됩니다. 꼭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부르신 바 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몇주 전에 맷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아담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 그룹에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두 그룹 안에 있다. 아담의 그룹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룹인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는데요. 그들은 육체와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몸을 갖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 문화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합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담의 아이디어와 그리스도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노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리스도에 속하였든지 아니면 아담에 속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왕국은 설수 없고 설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쪽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부활한 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쪽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세 가지 장애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몸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창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3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한 헷갈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때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씨앗과 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창조물들이 있죠. 수많은 종류의 육체를 창조하셨고요. 인간, 동물, 새,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만 얘기해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돌.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정말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하늘의 천체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달, 별이 있다. 와,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과 다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별의 영광과 한 별의 모양이 다른 별과 또다 다르다. 우리가 뭐 공원에 가거나 씨월크 걸어 다닐 때 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바라보았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양성과 그분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종류와 식물, 많은 종류의 동물, 많은 종류, 정말 수많은 종류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부활한 몸에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패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자연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 다양성들, 같은 정도의 다양성과 의도성과 창의력을 우리의 부활한 몸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얼마나 이것처럼 아름다울까, 얼마나 다양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기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부활한 몸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이 정말 와닿는데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정말 미스테리가 있고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35절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데 이건 정말 복잡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영화된 몸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다.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살짝 감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간 벽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걸알수 있죠. 알고 있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뭔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지나가셨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도 했죠. 우리가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마음이 알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 것일까?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활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들과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텐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모두 죽음을 맞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행동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담에게 속한 자, 이 구분과 다니엘서 지금 12장에서 말하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 구분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왕으로 모시기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만약에 내 안에 뭐 지금 너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모멘을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구원의 움직임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만이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영화로운 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생각해 보시고 가족 간에 또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런 날들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이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미래에 다가올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통받는데요. 다르게 대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우울증과 씨름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 없고, 정말 너무 어둡고, 정말 우울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전형적인 것들, 그런 상황들을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어디에 지탱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괜찮지 않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동안에 내가 신학적으로 위기에 겪진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름 괜찮았지만 저는 정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탱해 주었던 단한 가지는 나는 지금은 안 괜찮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다. 내 몸이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서 건강스러운 몸을 가질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끝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나의 고통이 끝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내 안에 부서진 것들이 회복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를 지탱해 주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다르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실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슬퍼합니다.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장례식에 가보셨으면 모든 사람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제 그 죽은 분의 가족들이 이제 복도를 이제 걸어서 들어오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과 저를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다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너네 가족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볼때 누가 예수님을 아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었다. 정말 가장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의 누군가를 먼저 보냈을 때, 우린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뭔가 다르게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네,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르네요. 뭐, 아빠 뱃살이 없어졌네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슬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복음을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애물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이 부활의 희망을 부활을 생각하며 지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이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단기 선교에 지원하고 할때 저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자기가 어떤 휴양지로 휴가를 가는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당연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로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너그러움, 어떤 관대함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도 교회에 계속해서 헌금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유스를 도울 수 있고, 영어덜트를 도와줄 수 있고, 정말 교회 안에 정말 가정과 어떤 결혼에 대해서 돕는 일들이 정말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하신 금전적인, 물질적인 헌금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회 헌금을 왜 하냐고. 하지만 제가 BC 플랜트 소사이어티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장기 기증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다 우리 세상을 다르게 보고 우리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부활과 부활한 육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까먹어버려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까먹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까먹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까먹어버렸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삶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앞에 기도팀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일로 나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함께 해 보세요. 어쩌면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도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프로세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에 그 성찬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건데요. 그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크래커는 예수님의 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주스는 예수님의 피,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